뷰의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10일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10일 오전 8시 7분경부터 11시 3분경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네 번째이자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합참은 군의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안보수장이 모인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다자회의와 참가국 간의 양자회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국제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미한일 3자회담, 미국 한국,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양자회담도 잇따라 열려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11일 회담을 발표한 언론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12일 기조연설에 나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주요소로 북한 핵미사일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증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이 12일 중국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웨이 부장은 중국은 50년 동안 핵 능력을 개발해왔다면서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핵무기는 자국의 방어를 위한 것으로서 선제 사용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웨이 부장은 이날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미국을 겨냥해서 어떤 나라는 타이완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고 타이완 분열 세력의 잘못된 행동을 지지하며 일방적인 국내법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비판하고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친러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손주 국민합동정부가 11일 주민 23명에게 러시아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시의 주민들에게도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여권 발행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시크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11일에도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등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국방당국자는 러시아군이 수주 안에 루한시크주 전체를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습니다. 10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지 출발 24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앞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일부터 비행기를 통해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그러나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은 현재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11일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뉴욕의 슈퍼마켓에서 10명,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21명이 희생되는 등 무차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구호를 내걸고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박영섭입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한국도 미사일로 대응 사격했습니다.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7일 북한의 핵실험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8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반도 긴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북한이 5일 미사일 8발을 발사했는데 이렇게 8발이나 한꺼번에 쏜 것은 처음 아닌가요?
네, 처음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뭐 미사일은 여러 번 쐈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 한꺼번에 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 7발을 쏜 것이 가장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8발을 그 한꺼번에 쏜 것은 그 처음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이 그 5일 그 오전 9시 8분부터 그 9시 한 30분까지 평양 인근의 이제 순안, 그리고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그리고 함경남도 함흥 인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한 110km였고요. 고도는 25에서 90km, 그리고 속도는 마하 3에서 6 정도로 동해상에 떨어졌고요. 북한이 그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는 북한 언론이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전문가들은 아마 그 KN-23 또는 신형 전술무기 또는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을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이 이번에 이제 그 특이하게 그 미사일을 섞어서 8발이나 발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그 전문가들은 그 두 가지 견해를 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남한을 여러 가지 그 구역으로 한 네 가지 정도의 구역으로 나눠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나눠서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훈련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서 미사일 방어망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는 훈련이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그 미사일 발사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미사일 발사가 이제 5일 그 오전에 이루어졌는데요. 하루 전이죠. 4일 날은 그 미국과 그 한국의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미한 연합 그 해군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참가한 훈련을 한 4년 만에 실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하루 만에 이제 미사일을 8발을 쐈으니까 미한 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일종의 반발하는 그런 일종의 그 시위성 도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원기 기자가 아주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미국과 한국도 이튿날 미사일로 대응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현철 기자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8발을 쏜 다음 날, 6일 날에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새벽 6시 45분부터 약 10여 분간 주한미군이 한 발을 쐈고요. 또 한국군이 7발, 이렇게 해서 모두 8발을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그 미한연합 대응 사격이 그 문재인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그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비례 원칙, 즉 8발을 쐈으니까 8발을 쏘는 이런 방식의 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그 대응 사격에 대해서 동맹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곳에 있는 표적이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동맹의 전략, 또 동맹의 결의, 이런 것을 보여주는 힘의 과시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북한이 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 당국이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실제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과 한국이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 또 여기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대응,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런 그 강대 강, 이렇게 대결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6.1은 한국의 현충일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윤 대통령의 연설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미국과 한국 공군은 7일 무역시 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또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오자 미국과 한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사일로 그 일종의 맞대응을 한 데 이어서 7일에는 북한을 염두에 두고 공중에서 일종의 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 공군의 그 F-35 스텔스 전투기죠. 그 레이더에 안 잡히는 F-35와 그 F-15 전투기 16대, 그리고 주한미 공군에서 F-16 전투기 넉대 등 20여 대가 참가해서 서해를 누비면서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그 무력 시위를 했고요. 이 밖에도 그 미국은 뭐 무력 시위는 안 했습니다만은 태평양에 있는 그 괌에 있는 그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최첨단 비완 그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고 일본에도 그 각종 그 첨단 정찰기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할 적에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한국과 미국이 단호히 대처하는데 특히 그 미국의 그 전략 자산 이런 것을 신속 배치하는 이런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아마 이것도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 그리고 예상되는 핵실험에 대비해서 일종의 그 무력 시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 같은 약속을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일본도 동해에서 미군과 합동 공군 훈련을 했는데 뭐 이거 역시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일이었는데요.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연합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그 방위성 통합 망료 간부, 한국의 합동 참모본부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도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 탄도미사일 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이루어진 이번 연합 훈련이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날 훈련에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4대, 또 주일미군 F-16 전투기 2대가 참여를 했고요. 이 밖에도 주일미군 해공군과 연계 아래서 그 해상자위대 이지소 위함 아시가라, 이것이 또 파견이 됐고 항공자위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도 동원이 됐다, 이렇게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 또 미일 이렇게 연합 군사 훈련이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의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본격 그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네. 미일 양국은 지난 2월에 하와이에서 열린 외교안보 장관 회담 때도 북한의 연이은 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3국이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좀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3국 훈련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제 그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미한일 3국 연합훈련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 점도 상당히 앞으로 그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인데 이것이 과거와는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원기 기자가 좀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윤석열 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 가량 지금 되는 상황인데요. 앞에 그러니까 전임 그 문재인 정부하고 그 대비해 보면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 두세 가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는 아시겠지만 북한과 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그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다. 이것에 상당히 그 주력한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북한이 그 도발을 해도 가급적이면 북한을 그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해도 미국과 한국 간의 같은 합동 훈련 또는 합동 대처 이런 것이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실제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서 한미 훈련이 그렇게 그 원활치 않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미국과 한국 새로 들어선 그 윤석열 정부는 미한 그 군사적 공조 이런 것이 상당히 강화를 해서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그 주한 미공군 또는 괌에 있는 태평양 함대 이런 쪽에서 동원이 돼서 상당히 그 미한 공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네.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과거 그 전임 문재인 정부는 그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꺼려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미사일 도발을 미사일을 쏴도 잘 그 도발이 되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재인 그 정부는 이제 지금 들러났고 윤석열 정부는 바로 도발이다. 그리고 브리핑도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 차이점이 되면 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대통령의 그 언급이 달라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그 북한의 같은 도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과에 대한 일종의 굴종, 유아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 달라진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에 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 국무부의 2인자인 셔먼 부장관은 7일 서울에서 미한 외교차관 회의를 갖고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셔먼 부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ntinue to share the goal of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셔먼 부장관은 미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하게 공동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차관회의를 갖고 여기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그 7차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그랬더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그 신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발언 또 행동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마 그 크게 보면은 그 두세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네. 그 외교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즉각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그 제기를 해서 강력한 그 대북 제재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이 그 중국이나 그 러시아의 그 거부권 행사로 해서 무산이 되더라도 이를 명분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찬성했다,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하나의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건 물론이고 이것이 네. 무산이 되더라도 이를 명분으로 양자 차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아마 북한을 고립시키는 건 물론이고 독자적인 그 대북 제재를 그 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양자 차원의 그 대북 제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서는 그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그 대북 제재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일본 물론이고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그 한반도 인근 또 동중국해 이런 데에서 북한의 그 해상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상당히 좀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네. 북한이 석유를 수입하기가 상당히 불법 한적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그 군사적 압박이 그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북한이 그 미사일을 쐈는데 그 항공모함이 한 4년 만에 그 한반도 인근에 가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으니까요.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군이 아마 한반도 인근에 파견이 돼서 훈련 또 대북 압박 이런 것을 할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 또 한국, 미국, 일본 삼각 공조도 강화되고 또 이 과정에서 미사일 방어망,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미사일 방어망도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셔먼 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외교의 길로 나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아직 뭐 여전히 대화하겠다, 문이 열려 있다. 지금 이렇게 뭐 강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연일 그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동시에 대화의 문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일에 또 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면 외교에도 기꺼이 열려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각급에서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메시지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전달을 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인데요. 여기에는 미국의 고위관리가 북한의 고위관리에게 보내는 고위급 친서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중국 측에도 요청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공개, 비공개, 제3자, 직접, 서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화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이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기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셔먼 부장관은 또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 의지도 재확인을 했는데 뭐 이번에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북한이 같은 그 미국의 인도적 지원, 백신 같은 이런 것을 인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2일이죠. 그 코로나 사태, 발병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그 보도를 보면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백신 이런 것을 그 받아서 일종의 그 나름대로 좀 뭐 극복 노력, 치료 노력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국 이나 미국으로부터 백신이나 인도적 지원은 받기 어려울 것이다. 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남북 관계가 지금 옛날 같지가 않고 또 미국과 한국 또 북한 관계는 지금 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막 그 사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안 좋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는 몰라도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는 아마 이 같은 그 백신 지원 이런 것은 받지 않을 것이다. 아,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할 것은 지금 그 북한이 지금 그 아마 중국으로부터 그 백신을 받는 건데요.
네.
중국은 북한에게 그 나름 자체 만든 중국산 이제 백신을 아마 지원한 것으로 봤는데 지금 북한에 퍼지고 있는 것은 그 코로나 중에서도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중국산 백신은 그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는 그렇게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백신을 맞아도 이런 것이 계속 확산이 되면은 결국 국제기구를 통하든 한국을 통하든 미국산 백신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 북한이 그 미국의 같은 인도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날인 7일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도 전화 회의를 가졌는데 이렇게 활발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서는 역시 그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외신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그 함경북도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 그 삼봉갱도죠. 거기서 굴착한 지가 지금 몇 달이 됐는데 굴착은 이미 다 끝났고 여기에 네. 대해서 아마 그 핵실험을 위한 기폭실험 이것도 그 별도 장소에서 이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실험과 관련해서 남은 것은 이제 갱도 안에다가 그 소형 핵탄두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이것을 그 전기 케이블을 연결해서 외부에서 이제 그야말로 핵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폭파실험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물리적인 준비는 다 끝났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북한이 이 같은 7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이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런 경우 있을 경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그 7차 핵실험이 임박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1년간 북한 고위 당국자에게 여러 메시지를 보냈다. 성김 특별 대표가 언급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북한이 답장을 뭐 일부러 안 한 것입니까?
네,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하고 나서 곧바로 대북정책 검토에 들어갔고요. 4월 말에 그 검토를 끝낸 뒤에 지속적으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전혀 이게 호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신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대화의 선결 조건은 이른바 그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적 개입과 조건 없는 대화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감추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그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해서 군사적 위협 중단 또 대북 제재 철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북한은 미국이 대화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다.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9년 10월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실무협상이었는데요. 그 예. 실무협상이 결렬되고 그 이후에 지금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미북 간 대화의 돌파구는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도 8일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설리번 보좌관의 이 밝힌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죠. 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8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을 밝히는 건데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그 북한의 그 핵실험 가능성을 그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고 한국, 일본 방위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지킬 것이다. 연합훈련을 거기서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과는 역시 그 외교,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이미 핵 문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핵실험을 하려는 그 가장 큰 이유라고 할까요? 그는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북한은 그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서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작고 가볍고 조밀하면서도 강력한 핵 타격 능력을 갖춘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건데요. 통상 그 핵무기 개발 초기에는 많은 핵 분열 물질을 사용하면서 무겁고 이런 그 단순한 탄두를 설계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효율적이고 작은 이런 소형화된 탄두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이 전개가 되는데요. 북한도 이런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핵탄두를 소형화하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같은 이 핵물질을 더 적게 사용하면서도 더 그 효율적인 그 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그 김정은 위원장 지시 아래 핵 그 소형화, 경량화 이런 걸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먼저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그 ICBM에 그 여러 개 핵탄두를 장착해서 발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그 핵탄두 소형화가 필수적이고 그래서 그 이 소형화 실험이 필요하다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북한은 이제 이 그 ICBM 같은 그 전략 무기 말고도 그 네. 다양한 미사일에 이 핵탄두를 탑재하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려면 또 역시 그 핵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핵탄두 소형화가 지금 북한으로서는 과제로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을 보고 있고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력이 큰 핵탄두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위한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낮인데 어쩌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7차 핵실험이 이미 실시가 됐다고 하는 보도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주민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핵실험을 강행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크게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실험이나 이제 미사일 같은 문제는 그야말로 이제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그 경제난, 코로나 사태 이런 거와 그 무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 그 주장입니다. 지금처럼 그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북한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전혀 그 환영받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하더라도 연기를 하거나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 볼 것은 얼마 전서부터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고도 이것을 그 노동신문이나 그 조선중앙방송에 전혀 그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그 이유는 아직 뭐 북한이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 추측해 본다면 아마 북한이 지금 그 코로나 상태로 상당히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로서도 이 같은 상황에서 그 미사일을 쏘는 것이 주민들에게 그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그 노동신문 등에 그 발표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다음 주제로는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연 소식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심이 가는 것은 자 여기서 어떤 대메시지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8일 그 평양에서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가 시작됐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일종의 그 대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외 메시지라고는 이제 몇 가지 저희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난 1월이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를 하면서 핵이나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움 파기를 그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ICBM 미사일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네. 전원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공식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들 간부들이 손을 들어서 모라토리움을 공식으로 파기한다. 이런 결정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방력 강화입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에 연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일종의 추인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지금 북한에 그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그 추진하는 것이 그 북한의 그 공식적인 정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하니 이것을 좀 연기하자 뭐 이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그 각도에서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그 전원회의가 그 시작은 됐는데 북한에서 전혀 지금 발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한국과 미국에서도 북한의 전원회의를 마치고 지금 어떤 것이 나올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 방송을 보면 김덕훈 내각 총리가 상무위원 중 가장 먼저 호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 호명하는 이 순서가 그것이 그 정책에서 그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갖느냐 이걸 또 상징해 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훈 총리가 이번에 그 가장 먼저 상무위원 중에서 호명되면서 이제 좀 이색적이다 이런 그 분석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네.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는 최용해나 조영원 등이 이제 먼저 호명이 됐었는데 이번에 네. 이 두 사람보다 김 총리가 앞서서 호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호명이 먼저 됐다고 해서 뭐 상무위원들의 서열 변화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네. 김 총리를 앞세워서 경제 문제를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인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경제 또 식량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지금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 2년이 넘었고 그래서 외부와의 교역이 거의 뭐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다가 최근에 북한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침체된 분위기일 텐데 이번에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확보하면서 이런 그 경제난과 식량난을 타개할 건지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으로서는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김 총리를 가장 먼저 호명하면서 이런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당국은 8일 하루 발열 환자가 5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뭐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그 발표가 지금 매일같이 조선중앙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8일 기준으로 하면, 북한말 표현으로 하면 유열자죠. 그러니까 열이 나는 환자가 5만 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그 누적 발열 환자가 그 400만 명이다. 그런데 사망자는 71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0.002%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는 이것을 믿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전부 다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이미 한국, 미국 당국자,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통계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면은 인구당 몇 명이 걸렸고, 이 중에서 몇 명이 몇 프로 정도가 사망을 했고, 입원 환자는 몇 명이고, 백신 맞은 사람 경우에는 어떻고, 이런 경우를 다 지금 통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적 발열 환자가 400만 명이고 사망자가 71명이고 0.002%만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사망자 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백신을 맞고도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북한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났다는 것은 상당히 믿기 어렵고, 따라서 북한 당국이 일종의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통계를 일부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 조작하는 일종의 선전선동 활동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그리고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17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고, 다음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행정부가 부정부패로 얼룩지면서 미국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정직하기로 이름난 러더포드 헤이스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9대 대통령 러더포드 헤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러더포드 헤이스 하면 금주를 떠올릴 겁니다. 백악관에 있을 때 금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고, 손님이 방문해도 절대 술 대접을 하지 않았죠. 늘 레몬즙으로 만든 음료수인 레모네이드를 냈기 때문에 아내 루시는 레모네이드 루시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카드놀이나 춤도 금지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부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고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 러더포드 헤이스는 1822년 10월 4일에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나기 10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는 다시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삼촌 사디스 버차드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면서 제 학비를 다 부담해 주셨죠. 덕분에 오하이오주의 캐넌 대학을 졸업한 뒤에 하버드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네, 러더포드 헤이스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뒤에 고향 오하이오주에 돌아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의용군으로 자원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이미 마흔이 넘었고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미 연방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우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이스는 여러 번 부상을 당하면서도 용감하게 싸워서 육군 준장으로 승진했고요. 나중에 소장으로 명예 진급했는데요.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센터 크리스티 와이닝어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While he is fighting towards the end of the war in 1864,
전쟁 말기였던 1864년에 공화당이 헤이스를 신시내티 지역을 대표할 연방 하원 의원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헤이스는 선거 운동을 전혀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국가 위기 사태에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가죽을 벗겨야 마땅하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국가 위기 사태에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머리가죽을 벗겨야 마땅하다. 헤이스의 이 말 한마디는 어떤 선거운동보다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전혀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고도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건데요. 그리고 의회 새 회기가 열리기 전에 전쟁이 끝나면서 헤이스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원 의원을 지낸 뒤에 헤이스는 오하이오 주지사로 선출됐습니다. 1867년에 처음 선출됐는데요. 그 뒤 두 번 더 오하이오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기에 당선된 뒤 얼마 안 돼서 공화당이 헤이스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죠. 오하이오에서 헤이스는 굉장히 평판이 좋았습니다. 헤이스가 굉장히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오하이오 주민들은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오하이오 밖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정직하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율리시스 그랜트 행정부가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무척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헤이스의 인품을 높이 샀고요. 공화당이 찾는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1876년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논란 많은 선거 가운데 하나였다. 공화당은 러더포드 헤이스 오하이오 주지사를, 민주당은 새뮤얼 틸든 뉴욕 주지사를 각각 후보로 내세웠는데, 인기 작가 마크 트웨인이 헤이스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헤이스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기 집계 결과 틸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자 헤이스는 졌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Tilden actually wins the popular vote. Tilden wins by
일반 투표에서는 틸든이 승리했습니다. 25만 표 차이로 틸든이 이겼는데요. 하지만 남부에서 심각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소식을 공화당이 듣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와 루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세 주에서 사람들이 두 번 이상 투표했다거나 흑인 유권자들에게 겁을 줘서 투표하지 못하게 막았다거나 투표함에 몰래 부정투표용지를 집어넣는 것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상원의원 5명, 하원의원 5명, 대법관 5명,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8명이었고 민주당 소속이 7명이었는데요. 모두 소속당 후보에게 투표하면서 그 결과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세 주에서 공화당의 헤이스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 다시 크리스티 와이닝어 소장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그래서 헤이스가 선거인단 표 185표, 민주당의 틸든 후보가 184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헤이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에 오르려니까 당연히 힘들었죠. 어떤 사람들은 헤이스 대통령의 이름 러더포드의 포드를 이 사기꾼을 뜻하는 프러드로 바꿔서 러더프러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헤이스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고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돼서 단합과 번영을 이룬 나라로 만들어놓고 떠날 수 있게 돼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화당이 불협 화음을 내며 낙담하고 크게 위축된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대통령을 지내는 동안 강력하고 자신만만하고 승리하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네, 4년 뒤에 백악관을 떠나면서 헤이스 대통령은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믿었던 건데요. 하지만 헤이스 대통령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평가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이 남부에 주둔하고 있던 연방군을 철수시키면서 재건 계획을 중단했다는 점이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러더푸드 헤이스 대통령 센터 크리스티 와이닝어 소장의 설명입니다.
헤이스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무렵에는 남부에 배치되어 있는 연방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부 연방군 병력이 남부 주의 주도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헤이스가 이들 병력을 철수시켰죠. 취임 연설에서 밝히기도 했지만 이제 군대가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국가 단합을 이룰 때가 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헤이스의 철학이었는데요. 비평가들은 헤이스가 재건 계획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남부에서 일부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되긴 했죠.
네. 재건 계획이란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남부주들을 다시 미 연방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말하는데요. 사실 헤이스 대통령이 남부에서 연방군을 철수시킨 건 1877년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에 따른 것이기도 했습니다. 논란 많았던 1876년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로 헤이스를 인정하는 대신에 남부에서 연방군을 철수시키기로 약속했던 건데요. 다시 말하면 공화당이 백악관을 장악하는 대신에 민주당이 남부를 장악하게 두기로 합의가 이뤄졌던 겁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민주당이 남부를 장악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잘못된 생각으로 드러났는데요. 민주당은 남부에서 여러 가지 인종 분리 정책을 펴면서 약 100년 동안 흑인들의 기본 권리가 크게 제한당하는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헤이스 대통령의 업적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헤이스는 굉장히 독립적인 대통령으로서 소신 있게 정책을 폈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이 처음부터 말한 것 가운데 하나가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으로 정책을 펴길 바라고 재선을 위해서 사람들과 연계하거나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실제로 남부 출신 민주당원과 남부연합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이 소속 정당인 공화당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또 헤이스는 뉴욕항 세관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정부 세입의 대부분은 뉴욕항 세관에서 나왔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걷다 보면 관리들이 부패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헤이스 대통령이 이 뉴욕항 세관에 가장 높은 관리 3명을 해고했는데 이 당시 해고당한 뉴욕항 세관장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체스터 아서였습니다. 또 헤이스 대통령은 정치적 후원에 대한 대가로 정부 공직을 내주는 이 정치적 후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명돼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헤이스 대통령은 매우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냈고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4년 임기를 마친 뒤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원래 교육개혁과 흑인들의 민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헤이스는 퇴임 후에도 쉬지 않았고요.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퇴임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0호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비유의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10일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10일 오전 8시 7분경부터 11시 3분경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여러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네 번째이자 지난 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 합참은 군의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 안보수장이 모인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12일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주요 안보 현안을 다루는 다자 회의와 참가국들 간의 양자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국제 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미한일 3자 회담과 미한, 미일, 한중 양자 회담도 잇따라 열려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11일 회담 후 발표한 언론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12일 기조연설에 나선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주요소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대응 능력을 증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 장관이 10일 중국이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웨이 부장은 중국이 50년 동안 핵 능력을 개발해왔다면서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핵무기는 자국의 방어를 위한 것으로서 선제 사용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웨이 부장은 이날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미국을 겨냥해서 어떤 나라는 타이완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고 타이완 분열 세력의 잘못된 행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국내법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비판하고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친러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헤르손주 군민 합동정부가 11일 주민 23명에게 러시아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자포리자주 멜리토폴시의 주민들에게도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시크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12일에도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등에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국방당국자는 러시아군이 수주 안에 루안시크주 전체를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을 비롯해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11일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뉴욕의 슈퍼마켓에서 10명,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21명이 희생되는 등 무차별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구호를 내걸고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8일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올리고 15발이 넘는 탄환이 들어가는 탄창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223,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